We welcome all of you to this sixth
SoulTech City 교회 본부에서 전해드린 여섯 번째 전 세계 주도자 훈련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의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 방송들은 신권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방송이었지만 본 방송에서는 가족이라는 주제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백만 명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연단에는 12사도 정원의 일원이신 러셀 M. 넬슨 장로님, 리차드 G. 스콧 장로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 디터 F. 우트드로프 장로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70인 회장단에 계시는 얼시 팅기 장로님, 니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찰스 디디에 장로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께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모임에서도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첫 번째 연사로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베드나 장로님.
We have been strongly.
제1회장단은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결혼의 신성함이 공격받고 가정의 중요성이 손상되고 있는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와 그 프로그램이 결혼과 가족을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기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기구나 조직도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이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의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은 말씀 지명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영원한 결혼의 본질적인 역할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상적인 결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한 잠재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누구이며 왜 필멸의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봄으로써 결혼 여부나 현재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인도와 위안 그리고 힘이 되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이상적인 결혼과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일상생활 간의 차이는 때에 따라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점차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행동을 하게 되며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결혼과 관련된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 2.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로서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과 가정을 강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들을 숙고하고 우리의 결혼 관계와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주님의 영이 우리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발전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리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에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문에 있는 이 중요한 문장에서 우리는 결혼에 관한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아버지의 계획에서 결혼과 가족의 1차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결혼은 계명이며 무덤 저편까지 지속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개의 중요한 교리적 이유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이 왜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 이유 1.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성령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된다. 결혼의 영원한 본질과 중요성은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과 딸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생활의 경험을 얻으며 완전을 향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며 큰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영은 다르며 구분이 분명하고 또한 상호 보완적이 됩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이브가 아담의 동반자요 배필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영적,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결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과 충만한 영광을 향해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성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결혼관계에 각각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하나됨과 단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만 균등하게 기여함으로써 이루어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강화해주며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습니다. 교리적 이유 2.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 즉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신성한 능력을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결혼은 전세의 영들이 현세에 태어날 수 있는 승인된 통로입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는 완전한 충실을 지킴으로써 이 영원한 통로의 신성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충실한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은 자녀들이 사랑과 의로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며 자녀들의 영적 및 육체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특성들이 결혼관계의 완전함에 기여하듯이 그 똑같은 특성들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가르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적 이유들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기혼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에 대한 지침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리 1.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은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결혼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강력한 국가의 기초로서 사회 및 문화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단순하고 기본적인 행복의 계획의 교리와 관련시키지 않고 강조만 한다면 혼란과 사악함이 증가하는 이 세상에서 충분한 인도, 보호 또는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엘마의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팔리피 프렛 장로는 이상적인 결혼의 교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며 그것을 우리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오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서 맺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현세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도록 해주는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도 바로 조셉이었습니다. 전에 저는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천박한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제 영혼을 들어올려 마치 대양과도 같이 넓게 펼쳐주는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 사랑하는 형제 조셉 스미스는 단지 장막의 한쪽 귀퉁이를 들어올려 저에게 잠깐 동안 영혼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까? 계획의 교리를 통해 남자와 여자는 영원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준비하게 되며 각자 결혼을 늦추거나 피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간증하는 것은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충만히 이해하게 될 때 더 커질 것입니다.
원리 2.
사탄은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원한다. 루시퍼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왜곡시킵니다. 사탄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집중 공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은 끈질기게 성별에 관한 이해를 혼란케 하고 생식 능력을 일찍 사용하고 불이하게 사용하도록 종용하며 올바른 결혼을 방해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가족의 행복의 계획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결혼 결혼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강도와 빈도 그리고 교활함에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복리를 위한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저는 최근 몰몬경을 읽으면서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니파이 백성들이 적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을 맞이할 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읽고 연구하면서 적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준비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후일의 전쟁에서 우리 적들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그들을 안전하게 그분에게 데려오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며 그들이 영원히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 계획을 공격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갖고 있는 주된 의도는 우리 모두가 그 자신처럼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며 그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계획의 요소들을 변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육신이 없고 결혼할 수 없으며 가족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신성하게 제정된 성별, 결혼, 가족의 목적을 혼란시키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사탄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세상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악마는 성별과 결혼에 대해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그런 혼란을 이용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면 저편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 주장하는 거짓된 대체물을 통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묶어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완전함과 올바른 결혼 생활의 행복, 후손을 갖는 기쁨, 혹은 영원한 발전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적의 의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 자신이 어떻게 결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또한 아버지의 계획에서 성별의 영원한 중요성과 결혼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인 영감을 구하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리 3. 사랑과 행복의 궁극적인 축복은 영원한 결혼의 성약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약의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삼각형, 즉 밑변의 한쪽에 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 남자가 있는 삼각형의 정점에 어떻게 구주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꾸준히 나아와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주 덕분에 그리고 구속주를 통해 남자와 여자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봉사할 때 인생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본질의 결합을 통해 축복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성취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목적, 그 자체인 궁극적인 행복은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젊은 독신 남녀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올바른 결혼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남녀 젊은이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합당함, 충실함, 희생과 성약을 존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애와 결혼 관계에서 똑같은 원리를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보다는 좀 더 주고 봉사하고 동등하고 영원한 동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상호 존경과 애정, 신뢰, 그리고 사랑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와 똑같은 특성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교회의 청소년들은 비록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의 많은 젊은 회원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혼 사례를 보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성약이 깨어진 것을 본 까닭에 영원한 결혼을 향한 진보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은 단순히 그리고 단지 어떤 사유로든 아무 때나 종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세와 영원을 통해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과 맺은 신성한 성약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충실함과 충성심은 단순히 설교할 때 사용하는 매력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결혼 성약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모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느 부분을 향상시켜야 할지 깨닫고 있습니까? 성신은 우리 생각에 영감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줍니까?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로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강화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를 자신과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영화롭게 완수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심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들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한 모임과 활동을 계획하여 때로 부부간의 필수적인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성신이 바로 이 시각에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울 것임을 확신합니다. 계획의 교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올바른 결혼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비범한 일을 성취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베드나 자매와 저는 자녀들은 아직 어렸지만 발랄했던 우리 가족들의 필요사항들을 끊임없이 충족시키고 교회와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하면 중요한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맺은 성약을 더 충실하게 존중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편과 아내로서 더 훌륭하게 행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배운 그 교훈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복의 계획에 대한 감미롭고 단순한 교리를 통해 값지고 영원한 안목을 갖게 되며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있습니다. 성신과 계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식과 성약,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신권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결혼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강화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갖고 있으며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베드나 장로님,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며 매우 유용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의 모든 말씀은 유어로 엔사인과 리아호나에 실릴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읽으실 수 있으며 또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며 교리상으로 올바른 말씀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사도 정원회의 엘톤 페리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페리 장로님의 말씀 주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입니다. 페리 장로님께서는 그분의 집무실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페리 장로님의 말씀에 이어 교회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보니디 파킨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파킨 자매님은 용기와 동정심을 지닌 훌륭한 여성이십니다. 자매님은 부모는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파킨 자매님은 가정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파킨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후 제1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몬슨 회장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또 다른 부분의 성역으로 그분은 미망인, 고아,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시간이 날 때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몬슨 회장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각 지역에서 폐회 찬송과 폐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President Packer.
감사합니다, 백과 회장님. 제가 지명받은 주제는 가족 선언문에 있는 내용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분이 훈련 모임에서 받았던 익히 잘 알고 있는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지침서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여러분의 봉사에 관해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특별한 부름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모두 함께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를 조직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현재 교리와 성약 21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라 일컬음을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아 그 기초를 놓으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위하여 이를 쌓아 올릴지니라.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은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그의 선지자를 통해 오는 영감과 계시를 따르라는 내용이 새로이 조직된 이 교회에 주어진 초기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 고든 빈클리 회장님은 일찍 2003년 6월 21일에 있었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우리의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상의 구속주를 대표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의미하는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여러분에게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다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 방송에서 회장님은 네 가지 책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뒤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족관계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도 가족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가르침과 지도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은 가족과 가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임무지명을 주고 또한 우리 가족을 보완하고 후원해주는 프로그램과 활동 및 공과를 계획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또 우리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가 가족에 대한 의무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상의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나와 영생을 얻도록 돕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은사이며 가족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은 주님께 신성하며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닙니다. 결혼 성약은 주님의 계획과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시대에 그분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룩한 결합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인 여러분의 책임이며 이는 자녀들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과 각 자녀에 대한 우리의 교육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선언문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소책자는 가족에 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젊은이들에게 줍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에게 동반자 관계와 행복을 제공하고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우며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같지는 않지만 각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쾌활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사항에 마음을 쓰십시오. 놀려대거나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는 중재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구성 단위는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선순위는 가족 단위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족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적절한 수입을 얻기 위해 좋은 기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기술은 쓸모없게 됩니다. 비록 교회 임무를 행하느라 바쁘더라도 발전을 이룩하고 가족의 복리를 향상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사고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권고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비록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주로 아버지에게 속하기는 하지만 선언문에서는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자매 여러분들 또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교회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각오입니다. 활동적인 후기 성도 교회 가족은 교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내기 위해 가족 생활에서 선택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부름을 주고 기대치를 가질 때 다른 가족들의 상황에 특히 예민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고 부모에게 많은 노력을 요하는 부름을 갖고 있어서 가정을 비워야 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교회 활동이 그들 가족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봉사를 그들의 가족 책임과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회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부름에 봉사하면서 적절한 경우에는 가족을 우리의 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바쁜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에서도 적극적이셔서 대중 강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섯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친께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계셔서 저는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분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모친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머니를 대하시는 방법에 그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6살 때쯤 성탄절 선물로 빨간 어린이용 마차를 받았습니다. 이 축소 모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빨간 마차는 부친과 저 사이를 이어주는 실질적인 고리였습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부친은 그분의 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가족을 그분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봉사 가운데 많은 것들이 1930년대에 대공황 동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많은 회원들은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감독으로서 부친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물품들을 공급하는 책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감독과 그의 아들과 조그만 빨간 마차에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주차장의 한편에 쌓여있는 밀가루, 설탕, 소맥, 기타 생필품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친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친께서 집에 도착하시면 어느 가족에게 가져가기 위해 물품들을 작은 빨간 마차에 실었습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두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복지 임무를 완수하곤 했습니다. 저는 한 훌륭하신 군 지도자가 와드 회원들을 위해 갖고 있는 사랑과 보살핌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부친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우리가 여러분께 가르친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단위 조직이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있고 각기 다른 필요사항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가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복음 교육 내지 방문 교육에 더하여 하나 이상의 교회 부름으로 회원 자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왕국에서 종이 되어 책임을 수행할 때 그분의 영감이 여러분을 이끄는 방법에 놀랄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궁극적인 초점은 주님의 사업, 즉 사람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서 그분을 돕는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가족을 강화시킴으로써 이 일을 행합니다. 도덕적 타락, 정치적 불확실성, 국제적인 동요, 경제적 불안정의 시대에 가족을 강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에 관한 우리의 초점이 강화되고 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늘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과 승영을 얻도록 가족을 돕는 것입니다.
Several years ago, we published
여러 해 전에 우리는 특별한 가족 지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회원들, 특히 새로운 개종자나 교회의 별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책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 단위 조직이며 현세 및 내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우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가족을 제정하셨다. 가정은 복음 원리들을 가르치고 배우며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다시 한번 이 소착제에 담긴 유용한 가르침을 참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이신 구세주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으시며 개별적으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개인의 신성한 본질과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조차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구세주처럼 우리도 교회 지도자로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보살핌과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책임을 행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ose were wonderful words we just heard from Elder Perry. If I could have one thing happen for parents and leaders of this church, it would be that they feel the love of the Lord in their lives each day as they care for Heavenly Father's children. It may not be something that I say that touches your heart.
조금 전 페리 장로님의 매우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부모들과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 가운데 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보다는 영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미로운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저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발표된 1995년 9월 23일 일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상부주의 총회에서 태브나클에 앉아 있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이 마지막 연사였습니다. 회장님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회중은 조용했지만 맞아, 우리 가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 라고 반응하는 들뜬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선언문이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가까이 앉은 자매들을 보니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빨리 그 4번을 구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선언문은 여성의 존엄성을 확언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상호부주의 총회에서 교회의 여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저는 힌클리 회장님이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지도자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 우리의 가족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세로 가지고 가게 될 몇 가지 안 되는 축복 중의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니얼 케이 휘트니는 초기 커틀랜드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감독 여러분처럼 그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느라 매우 바빴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의 질서를 세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자매와 형제 여러분, 이 조언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부모 또는 조부모이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점을 좋아합니까?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는 기쁘게도 제 아들 네 명이 서로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선언문은 가족에 대해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에 한 문단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양육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련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라는 이러한 지침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롭게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선언문에는 부모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과 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에는 인격을 형성해주는 것들, 곧 삶의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합니다. 제 손자 제이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일은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거란다. 엄마의 일은 집에서 너와 형들과 누나를 돌보는 거란다. 제이콥, 그리고 내 일은 학교에 가는 거야. 제이콥이 그 원리를 이해하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이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집 밖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의 가치를 가르쳐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조기에 시작하십시오. 제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독립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정관리 또한 우리가 훌륭한 제공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예산에 따라 생활하도록 부모로서 함께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비합리적인 재정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힌클 회장님께서 부채를 벗어나라고 권고하셨을 때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자신의 결혼한 자녀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두 자녀가 심각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채에서 벗어나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녀들이 최대한 많은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십시오. 몇몇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교육기금 대출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부모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지침은 보호입니다. 무엇에서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육체적 해악과 영적인 해악에서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칠 때, 가족으로서 교회에 갈 때, 가제 밤을 가질 때, 가족 기도를 할 때, 함께 경전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두 간단한 일들이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강력한 보호수단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과 애정 없이 가치 없는 존재로 대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을 치거나 때리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의 한 자매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선택하는지 보므로써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10대 소녀는 아버지가 저녁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자 화를 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 선언문에 나와 있으며 자신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텔레비전과 극장, 그리고 친구들의 집에서 무엇을 보는지 아셔야 합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이 유독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선지자를 따를 때 보호받습니다. 몰몬경을 읽으라는 행크리 회장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영국의 한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년에 더 이상 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동안 활동 회원이었고 감독단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지며 가족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있는 동안 몰몬경을 읽으라는 권고 때문에 저는 자녀들하고만 경전을 읽지 말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마다 남편이 있는 곳에서 자녀들과 경전을 읽으라는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9시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는 교회 모임에 나오고 우리와 가족의 밤을 함께하며 복음 토론을 이끌기도 합니다. 제 자녀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 구속의 사랑에 관한 말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침은 양육입니다. 양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양육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라는 선구와 같은 모습이고 느낌이며 소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육이 사랑으로 훈육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를 멈추게 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아이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렴. 우리는 자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기초는 선택 의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양육은 어떤 느낌입니까? 가르침과 가족 안에서 쌓는 관계의 많은 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에 생깁니다. 저녁 식탁은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격려하며 함께 웃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웃음이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이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아들 중 한 명과 그의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왔어요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12월에 몰몬경 읽기를 마쳤을 때 갑자기 몰몬도 어른이 된 그의 아들 모르나이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시기를 바라며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이 영원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양육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10대에게 한마디 이상의 대답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지금 네게 가장 힘든 일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이 그런 태도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으로 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감독과 보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 와드의 청소년과 접견할 때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가족 기도와 같은 소리입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가장 오래 남아있는 기억 중 하나는 저의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의 작은 방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축복해달라는 아버지의 간구를 들었던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제가 하늘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 공부와 낮 동안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사랑과 기대를 압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똑같은 지침, 즉 마련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원리를 여러분 와드의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녀의 삶에서 부모의 자리를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존중함으로써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언자가 되고 관심사를 나눌 수 있지만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맡기십시오. 어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제 10대 아들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제 남편과 저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듯했습니다. 때때로 제 아들들은 또래들의 압력에 굴복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조언을 해준 현명한 교회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우리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으며 우리의 지도를 지지했으며 자녀들을 우리에게 다시 인도해 주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는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마음에서 우러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이라크에 배치되었던 다섯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2월 초에 이라크로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3대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까지 차 3대 모두가 고장났으며 그중 2대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17살 된 아들은 복음이 참된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신권의 축복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와 같은 모든 자세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시기 동안에 돌보아 주시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여러 번 축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가정복음교사께 부탁하면 항상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분 다 저의 차를 고치지 못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필요했던 신권 축복을 줄 수 있었고 그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었습니다. 헌신적인 가정복음교사들은 이 가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이 편부모 가족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고 신권 축복을 줄 때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 대제사 그룹 지도자, 장로 정원의 회장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신권 축복을 필요로 하며 우리의 훌륭한 독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힌크의 회장님은 10년 전 가족 선언문을 발표하셨을 때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적인 선언은 주님의 가족에 관한 표준과 교리와 관습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세상은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을 지시하려 합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화려한 경력과 소속단체 그리고 재원이 있을 경우 자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로운 역할은 갈수록 구식이 되어갑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세상이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몇 분간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상호부조의 회원으로서 가족 단위를 양육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며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에 속하며 모든 가족은 강화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부가 되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우선 저의 어머니와 할머니이며 다음으로는 우리가 거주했던 여러 와드의 상호부조의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오는 기쁨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2006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과 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과 활동은 모든 자매들이 상호부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융통성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부조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임과 활동이 여러분의 모든 자매들의 가정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방문 교육은 가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문 교사가 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방문 교사는 한 자매를 영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필요사항을 평가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호부지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복지위원회 모임에서 선행적인 자세로 방문교사가 확인한 영적 필요사항과 현세적 필요사항에 관해 보고하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점으로 인해 여러분의 배우자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자신감을 키워줄 때 남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해 라는 단순한 한마디 말로 가장 암울한 날조차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의롭게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며 동등한 동반자로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도 그와 같이 합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참으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므로나에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느니 이에 덧붙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한 사랑의 띠니라. 저는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외투를 두르고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외투로 감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일 회장단을 대표하여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나 장로님, 페리 장로님, 그리고 파킨 자매님의 말씀을 통해 영감을 받고 교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정이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조직도 이를 대신하거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며 가정과 가족이라는 주제에 모아졌습니다. 가정은 나무나 벽돌 또는 돌로 지은 집 이상의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과 존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영혼은 짧은 여정이 아니기에 지혜롭게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요함과 바람, 햇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할 경우 우리 가정은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세상 여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원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운명지웁니다. 어떤 후기 성도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이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떻든 간에 가족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계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후에 그분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우리 중에 누가 어디에서 이 청사진보다 더 현명하고 올바르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청사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집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 요건들을 충족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도처에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의심의 바람과 반대의 폭풍, 그리고 역경의 폭우에 견딜 수 있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가정의 설계자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전체 공사에서 주요 부분을 책임지는 하청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건축가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추구하여 우리는 또한 교회의 부름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봉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과 생활에서 얻는 교훈,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현명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영감에 찬 이 권고의 말씀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수정같이 맑은 물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도덕, 외설물, 폭력, 마약 및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나쁜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 즉 책임은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이 몰아치는 죄의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훈련하는 데는 그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우리는 가족들에게 확고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권고와 인도를 위한 시간뿐 아니라 가족 각자와 함께 개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 놓여있는 과제로 인해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도움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녀들 개개인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고통을 덜어주고 더 많은 범법을 예방하고 사람의 영혼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족을 위한 그러한 인도가 필요한 것 외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책임지는 직분에 부름받았습니다. 감독이나 보좌, 신권정원의 지도자나 보조조직 지도자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 가운데는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이거나 저활동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등을 돌려 그들의 간청이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행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기도를 통해 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저명한 판사는 세계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범죄와 위법 행위를 줄이고 우리의 삶과 국가의 평화와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 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옛 습관인 가족 기도를 다시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족 기도가 옛 습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종 인용되는 다음 격언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무른다. 주님 자신도 우리에게 가족 기도를 가지라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어떤 부름이든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서 감히 우리를 돕는 하늘의 도움 없이 이 위험한 필멸의 여정을 떠나려 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을 믿는 신앙과 신뢰로 기도와 드립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봉사의 본보기를 주님의 생애에서 찾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선행으로 밝게 비치는 서치라이트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발을 저는 사람의 사지에 힘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의 몸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비유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에게 보이신 친절을 통해 그분은 동정어린 예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달란티 비유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잘 준비시켜 오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신권 지도자이든 보조조직 역원이든 자신의 성스러운 부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을 위해 성별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우리가 교회 부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강화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행하는 봉사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래전 솔트레이크 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1,00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큰 와드의 감독으로서 저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우리 와드 구역 내에 있는 한 약국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한 어린 소년이 그의 가게에 와서 음료수 카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한 뒤 봉투를 놓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봉투를 살펴보니 그것은 금시건금 봉투였는데 봉투에 우리 와드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게에 왔던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저는 즉시 그가 우리 와드에 있는 어느 저활동 가족의 한 집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보인 반응은 우리 집사 중 한 명이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금시헌금을 갖고 일요일에 가게에 가서 먹것을 샀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 소년에게 교회의 신성한 기금에 대해 가르치고 집사로서 그의 의무는 그 기금들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향해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지만 저는 방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가구들은 몹시 낡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자신도 지쳐 보였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날 아침 그녀의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 음식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직한 지 꽤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식량뿐 아니라 그 작은 집에서나마 쫓겨나지 않도록 집세를 낼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식기금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 소년이 가게 앞을 지날 때 너무도 배가 고팠으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급히 그 가족에게 먹을 음식과 거처가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와디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그 남편이 장차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책임을 안수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 영감이 올 때 그 영감에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을 거듭할 수 있으나 오직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참된 목자가 되기 바랍니다. 존 밀턴은 그의 시 리시다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줄인 양은 위를 바라보지만 먹이를 먹지 못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책임은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양, 이 연약한 어린 양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우리 직계 가족의 가정과 학대 가족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부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기꺼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주는 도로 표지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는 우회도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심과 죄악은 모든 인간을 영생으로부터 모두 인간을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다가 나중에야 자신들이 슬픔과 고통의 피리 소리를 따라갔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95년 제1회장단은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포명하며 돌아오라는 권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돌아와 한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받아들이며 맞아들이며 기꺼이 여러분을 돕고 위안을 주고자 하는 손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힘과 사랑과 충성심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으며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돕기 위해 직접 손을 내밀 기회를 조금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잭이라는 소년의 가족을 예로 들어봅시다. 잭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어느 날 그들은 격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집을 나가겠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지 말라고 예언했지만 화가 날 대로 난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가에서 오시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앞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려 할 때 그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잭! 내가 집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이 나한테 있구나. 이 점은 정말로 미안하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나 역시 내게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애쓰마. 널 사랑하고 난 언제나 널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거라. 잭은 아무 말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아버지로서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했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름 하늘에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잭은 그 다음은 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성숙함과 선함 그리고 사랑을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잭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표를 샀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후에 그는 도착했고 집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떨군 채 흔들어 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잭을 보자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서로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잭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던 그 마지막 몇 년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자존심을 자제하여 아들이 결손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전에 그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친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 즉 자주 느꼈지만 좀처럼 표현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랑이 결속시키는 끈이자 치유하는 유향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울리는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천둥처럼 들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후에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구조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 각각의 일들은 집을 가정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신성하고 엄숙한 책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군용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교회 부름을 완수할 때 지혜와 영감과 확고한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각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교회 부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기술을 다해 짓고 지름길을 택하지 말며 그분의 청사진을 따릅시다. 그러면 건축 감독관인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건축가였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과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다른 가족들을 돕고 강화하고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가장 겸손하고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